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본문 말씀이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주님께서 섭리에 놓으신 목표 지점이다. 그런데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모두 다가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드러나더라.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담는다는 것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완숙한 완전한 성숙의 차원으로 무르익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전부의, 예수 믿는 사람 전부의 부르심이다. 그러나 오늘 다루게 될 성령의 은사는 다르다. 똑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똑같은 성령님께서 만들어내시고 똑같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시지만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에 보면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요. 이 은사들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개 이상의 은사를 각자 우리 사람이 각각 모습을 다르게 하고 부르심이 다른 것처럼 각자의 영적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은사를, 어떤 사람은 저 은사를. 성도 개인에게 있는 이 영적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것인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세요. 왜? 성령님께서 각 개인의 부르심과 성향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해서 그분이 가장 깊이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개인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 Gifts of the Holy Spirit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Spiritual Gifts 그렇게 하기도 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gift예요.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주어진 것. 정리하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 모두의 부르심인데 성령의 은사는 성도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 성령께서 선물로 각자에게 그분의 지혜 가운데 전략적으로 주신다.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을 기억한다면 저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은사와 관련되어서 한 구절을 기억한다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가? 이게 관건이죠. 나 말고, 은사받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이것이 주님께서 성경에서 진짜 전하고자 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여기 나타내심이라는 반네로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드러나심, 그러니까 저 호주머니에 지갑이 있는데 아직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이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꺼내어 줄 때 아, 지갑이구나 라고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악인에게 있는 그 성령께서 파네로시스, 밖으로 매니페스트 하는, 드러나는 그것을 목적이 무엇인가? 각자에게 다르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것이 드러나기를 매니페스트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드러날 때, 나타낼 때 목적이 무엇인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개인은 성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의 통로이며 도구입니다. 어떤 목적으로요?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목적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 사실은 어떤 은사를 받아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충실할 수만 있다면 부작용 없어요. 위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면이 은사를 받으면 훈장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초자연적인 은사면 은사일수록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위험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지체의 필요를 채우고, 누구요? 다른 지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지체의 필요를 채우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 지체가 강력해지도록, 유익을 얻도록 섭리되어 있습니다. 영적 은사는 은사받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나 과시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든지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성령이 드러날 때 개인의 기도 시간에 그것을 주님 앞에서, 아, 내 자아가 아직도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이런 성향이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한번 한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입니다. 사실은 이 교회는 다른 신약에 나오는 교회보다 영적 은사가 풍성했고요. 그리고 재림의 소망도 간절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뭐라고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주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모든 영적 은사가 드러나고 재림에 대한 열망이 강한 교회. 그럼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많이 지적받고 고칠 곳이 많았던 교회예요. 왜 그럴까? 영적 은사나 영적 체험을 자랑이나 과시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면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것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그 구절들을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고린도전서 13장이 필요했을까?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 은사를 다루고 있어요.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대해서 오용하고 잘못 남용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은사를 다루는 12장과 14장 사이, 중간 13장에 사랑과 관련된 진리를 강론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기에 사도 바울이 사랑의 정의를 내리기 전에 은사를 열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거기 보면은 방언, 예언, 믿음, 구제 등의 은사가 열거되어 있고요. 특히 2절에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그런 예언적 있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그런 예언적 능력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 고린도 교회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은사는 있었겠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런 차원의 은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보다 덜한 은사의 나타남을 가지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교회 가운데 사랑이 아닌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랑의 정신이 아닌 자랑이나 과시로 이 은사를 사용했다면 nothing,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 오늘 본문에 나온 아홉 가지를 잠시 간략하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아홉 가지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은사의 열거가 아닙니다. 단지 아홉 개만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는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도 은사로 분류하고요. 신약 성경 학자들마다 분류를 달리 하는데 대충 약 한 30개 정도의 은사가 등장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설교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열거된 아홉 가지 은사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혜를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이렇습니다. 지혜의 은사가 아니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정보와 은사를 적용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이 은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실행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비밀한 내용, 다시 말해서 선생님께서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알려주시는 초자연적인 정보와 지식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작동할 때 그 사람의 몸에 양복을 입고 전혀 이상이 없는데 어깨가 탈골이 되어 있는 것이 보여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릴 때 가족들끼리만 사용했던, 어린 적에 사용했던 그 이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그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들끼리만 쓰는 그 이름을 대면서,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대면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언급하며 주님께서 뭐라고 지금 이렇게 권면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정보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믿음에서 성장해라든지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이 커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릅니다. 근데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특정 상황과 필요에 대해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확신이에요. 그 믿음의 은사가 그 개인에게 작동할 때 일반인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무언가가 이 사람에게는 너무도 확신이 되어져요.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주 상식처럼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돼? 근데 이 사람에게는 꼭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장소로 100% 확신을 해요. 네 번째는 병고치는 은사입니다. 이 병고치는 은사는 직역하면 gifts of healings,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병고침들의 은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ifts of healings. 다시 말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아는 사역자들의 경험을 종합해 볼 때 병고치는 병들 고치는 은사들 이게 맞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병고치는 치유의 그런 은사를 주셨을 때 보니까 그 치유 은사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 전문 영역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뼈 전문입니다. 골반이나 허리 뒤틀림이나 뼈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쩔뚝거리는 이 사람에게 가면 전부 다 뼈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적 치유와 관련된 그 부분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은사가 있고요. 사도바울이 여기서 말한 병 고치는 은사, 병들 고치는 은사들 이 표현이 맞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은사가 더 많이 드러날 것이에요.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은사를 핸들링할 수 있는, 취급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영적 성숙이 아직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은사들을 사실은 주님께서 제어하고 계세요. 그러나 해가 가면 갈수록 이 은사는 얼마나 많이 풀어질지 몰라요. 이 능력행함의 은사는 풍랑을 잠잠케 한다든지 산을 옮긴다든지 너희가 개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 명할 것이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 세대 가운데 그것이 문자가 돼요. 그 필요가 생겨요. 오병 이후의 기적. 오병, 다섯 개의 떡, 두 마리의 물고기. 그것을 어떻게 남자 5천 명을 먹여요. 다 오는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풀어질 거예요. 하늘을 명하여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비가 내리게 하고 엘리야가 했던 것, 능력 행함의 역사.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예언함의 은사입니다. 개인이나 회중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이 예언함의 은사는 주님께서 많이 회복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배워야 될 것이 많고 아직은 회복되어야 될 그런 주님의 어떤 조화와 질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함의 은사,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에 대한 초자연적인 인식입니다.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딱 보면은 그 상대방의 어깨 위에 시커먼 동물 같은 물체가 앉아있는 것이 보여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자아가 만들어낸 상상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준 것인지가 분별이 돼요. 영분별의 은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십자가에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다뇨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을 질책했을 때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베드로에게, 제자 베드로에게 그 순간 그렇게 사랑하여서 제지하는, 아니 자기 스승이 지금 곤욕을 당하고 채찍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좋아하고 환영하는 무리가 어디 있겠어요. 제자로서 스승이 그렇게 죽는다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아닙니다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스승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영들 분별함이 있는 사람만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자아가 만들어낸 상상인지 사탄의 역사인지를 알아요.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고치셨다 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 순간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분에게 지금 영별 분별함의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인 사람에게는 지금 사탄이 접근했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어? 주님을 위하여서 지금 한 말인데 왜 사탄이라고 그러지?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는 개인을 세우는 방언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 유익이나 초자연적인 표적으로서 주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방언입니다. 이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는 다양한 방언들의 내용을 통역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열거된 이 아홉 가지 은사는 여러분들 두 개 기억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자, 이것을 이러한 시나리오를 예상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이러한 것이 조화롭게 성숙하게 드러나는 교회를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지체를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이 은사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나타나 manifestation 그것이 안 되어서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성도가 있어요. 그가 예배를 드리던 중에 옆에 형제를 쳐다보는데 보니까 몸속에 암이 자라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 보이는 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형제의 몸속에 자라는 이 암이 죄로 말미암아 생겼다라는 것까지 압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집사님이 그 형제에게 지금 암이 자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선생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목요일 밤 꿈을 꾸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알려줘요. 이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이 집사님의 자기 역할이 여기까지. 그냥 아니나 다를까 사흘이 지나가지고 꿈에 누군가가 전화가 올 것이라고 꿈을 꿉니다. 그 다음날 금요일이 됐을 때 뱀고침을 받은 은사를 받은 성도가 그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리고 고침을 받습니다. 이것이 지역교회 가운데 각 은사자가 한 사람이 은사를 독점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유익하게 하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또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릴 건물에 옮겨야 될 필요를 느끼고 몇 차례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두 달 내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교회 건물 이전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성도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특정 장소에 있는 건물에 입주하기를 원하신다고 강하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버스가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발길이 없는 곳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곳에 교회에 입주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주신 뭔가가 흔들지 못하게 그 건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 달 뒤에 그곳에 버스 노선이 생기고 주택가가 형성이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사실은 그러한 연유로 생겨났습니다. 여의도에 그곳에 아주 갈대밭으로 사람들이 살지 않을 때 거의 살지 않을 때 정기 목사님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목회자였어요. 그분에게는 그것이 너무 확실했어요. 많은 장로님들이 그때 반대했더랬습니다. 안 된다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가진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선교여행 출발을 계획했고 그리고 바누아투에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갑자기 기상청에서 3, 4일 동안 폭풍 때문에 결항이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스케줄이 다 취소가 되죠. 그때 능력 행함의 은사를 가진 그 성도가 폭풍을 향해서 날씨가 정상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요. 그냥 우리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날씨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기도와는 달라요. 그가 날씨를 향해서 폭풍우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요. 그럼 그때 잠잠해지고 그 다음날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능력행함의 은사예요. 지혜 말씀의 은사 같은 경우에 누군가가 꿈을 꿨는데 자기 아이가 죽는 꿈을 꿨어요. 그럼 이 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엄청나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아이를 잃게 되는데 지금 주님께서 준비하라는 마음 준비하라는 그 메시지인가? 라고 걱정을 해요. 그렇게 건면하고 마음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성도인 경우에 분명하게 어떻게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이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아이가 죽는 어떤 위험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 강력한 보호에 들어가는 그 기도를 시작하라고. 그것이 지혜 말씀의 은사를 받은 성도의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각종 방언의 은사, 회중 앞에서 방언을 할 때 그것이 통역이 되어서 덕을 끼치기도 하고,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를 통해서 자기 부르심이 알게 됩니다. 저를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권면했던 김광신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본인이 하고 있는 방언의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방언하고 있나? 지금 내가 주로 올리는 그 방언이 무엇일까? 어느 날 집회 가운데 방언 통역을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회중 가운데 누구를 불러서 자기 방언 통역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했을 때 이제 이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했을 때 그 통역하시는 사역자가 뭐라고 통역하시는가 하면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뛰는 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 김광신 목사님께서 우리 말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뛰는 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선교 사역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기 그 위에 보면 그 고려인들 있잖아요. 네, 고려인들, 그 소련 저쪽에 그 이주했던 그 고려인들에게도, 동족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뛰는 말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한국말로 계속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했던 내용을,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은 모르죠, 그 내용을. 그런데 방언 통역이 나오면서 주님을 위해서 뛰는 말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그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김광신 목사님이 참 그 감동을 받고 격려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방언들 통역함이 이렇게 실행이 될 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격려받는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지역교회 가운데 이렇게 작동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 중 누군가가 성령께서 이러이러한 마음을 넣어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넣어주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성령님께서 형제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 형제님의 그 혼이 만들어낸 상상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분별을 해줘요. 두 가지 반드시 기억에 담아둘 것은요, 특정 은사가 드러날 때 우리는 생각해요. 저 사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시겠구나라고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은사를 가진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인 은사가 있고 없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가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계획과 은사와 부르심이 다를 뿐이에요.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보다 성령의 은사에 더 초점을 맞출 때 영적 은사를 잘못 남용하여 교회에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을 때 언젠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길은 성령의 열매가 사람과 함께 밸런스를 이루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따라 해보십시다. 선생님께서 그 특정인에 대해서, 사바는 특정인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재생과 관련된 어떤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자기 상상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센텐스나 아이디어나 컨셉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림을 보여주시며 사업의 지경을 넓히시겠다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그 영에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하고 있는 이 형제가 업계 동향 때문에 지금 불안한 마음이 최근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믿음으로 지금 더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 주님을 트러스트해라 까지가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해서 이 경우에 절제영, 자기 셀프,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자를 통제하는 것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부족한 경우에, 그래서 이런 말을 덧붙이죠. 이런 재정적인 축복을 통해서 성령 사역자들을 돕고 협력하는 데 쓰임받길 원하십니다.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 뒤에 붙이는 그 생각은요,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요.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자아를 통제하여서 주의 뜻 아래 두는 영역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적 자아가 말하는 것과 성령께서 말하는 것을 섞어서 예언합니다. 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잠시 기억해 두십시오. 이 사람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의도에서 단지 자아가 말하는 것을 스님께서 말하신 부분과 희한하게 혼합시켜서 말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21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뭐요?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언 관련해서 한두 번 이상 실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예언을 무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예언을 경시하지 말고 마음 닫지 말고 합당한 것을 취할 것 명령하십니다. 왜요? 은사자들이 지금은 은사자들이 성령의 음성과 자아의 음성을 섞어서 말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때에는 자아가 불을 연단하는 자이신 우리 주님의 다루심 가운데 그 자아가 없어져요. 예수님만 남게 돼요. 그래서 다가올 그리스도의 교회는 강력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군대예요. 너무도 아름다운 군대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것저것이 뒤섞였기 때문에 실망을 너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은사는 유익을 주는 도구이며 전쟁하는 무기이다. 영적 은사는 수술 칼과 같은 것이며 전쟁하는 데 사용되는 총과 같은 것이다. 칼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수술 칼이나 총 같은 무기가 어린아이의 손에 있으면 위험하다. 부작용을 일으킨다. 근데 숙련된 외과 의사의 손에 쥐어진 메스, 사람 살립니다. 고도로 훈련된 군인이 휴대한 총, 전쟁의 목적을 이룹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주의 뜻을 땅에서 전진시키기 위해서 이 영적인 은사는 너무도 귀중한 사람 살리는 도구가 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저는 이 두 달 단위로 암송 계획을 짜서 리뷰하고 또 두 달 단위로 또 짜서 어떤 암송을 하고 어떻게 또 옛날에 했던 그 암송 구절을 다시 잊지 않도록 보존하고 저 나름대로 이제 계획이 있는데 8, 9월 달 암송 가운데 요엘서 2장 10절, 11절을 포함시켰어요. 요엘서 2장 10절, 11절 마지막 때 일으킬 모습을 갖춘 그리스도의 군대, 열세 2장 10절 11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군대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이 역할을 감당하기에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모자라고 그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망은 있습니다. 주님 이 군대에 편입되게 해주십시오. 동원 명령을 내리셔서 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영광스러운 군대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그 앞에는 그 군대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령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신의 은사와 영적 은사와 부르심에 지금은 희한하게도 상대방의 영적 은사와 부르심과 비교하거나 질투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나와 같이 자라오고 같은 배경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출중하게 영적인 진보를 해가고 주님 말씀에 뭔가를 받으면 희한하게 내가 불편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동료인 영적 군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고 어떤 기름 부으심을 받고 어떤 초원자연적인 은사를 받고 주님의 뜻을 수행해도 그에 대해서 박수가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그 형제가 사랑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는 오직 믿음과 충성과 사랑의 대상이신 주 예수께만 눈을 고정시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받았는지 다른 사람이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주님의 군대에서 역할을 무엇을 감당하고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가운데 전쟁을 수행합니다.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진정 섬기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할 때 강력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군대가 그런 모습으로 설 것입니다. 성께서 지휘하심에 따라 그분의 지체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열거된 그 은사들이요 작은 수준이 아니라 충만한 수준으로 맡겨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얼마나 강력해질까요? 그 강력한 단위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 나누고 제가 기도할게요.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이요. 우린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 받으시기 전, 그 전날, 이제 이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기도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올리신 합당한 그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문자화 될까요?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 그냥 위시 수준으로 바램 수준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도 괜찮고요. 그런 기도가 있었을까요? 이 대제사장적 기도는 제가 믿기로는 분명하게 언젠가 문자화 되고 언젠가 실행이 되는 열매를 맺는 기도를 하셨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지금 세족식을 행하고 성만찬을 행하고 난 다음에 유다는 가룟 유다는 배반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고 열한 제자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열한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이 제자 삼고 이방에 복음을 전하고 사도바울 같은 사람들을 속출하여서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 100년 200년이 지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어떤 내용인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이 문자화 되었을 때는 어떤 그림일까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수십 명이 앉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됨에 흉내를 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실은 하나 되었을 때 목숨을 내주거든요. 그 사랑이 있어요. 하나됨이라는 것은 저 몸이 지금 하나로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내가 뭐 잘못 칼로 이게 잘못 베었을 때 이 하나인 상태이기 때문에 왼쪽 손이 이 피를 멈추려고 애를 써요.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는, 지역교회는 한쪽 손이 베어졌는데 피가 나는데 보기만 해요. 아직 이 기도가 문자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의 지체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 어떤 무언가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순수하게 자아가 십자가에 crucified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예수만 살아있는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지체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드린 기도가 응답되는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는요, 전 지구적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움직일 것이에요. 정말 순수하게 이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살아계셨잖아요. 한 인격체로, 한 몸으로 살아계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구에, 그분께서 이렇게 그러셨어요. 한 존재가. 근데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하나의 바디, 전 세계에 있는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무언가에만 전 지구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대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사람을 그려보세요. 제가 그 거대한 몸의 일원이 되어 있고 저 앞에 있는 우리 형제가 그 일원이 되어 있고 저 집사님이 일원이 되어 있고 종족과 언어는 다른데 거대한 엄청난 차원의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는 거대한 그인이 주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그러신다라고 생각해봐요. 바로 그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지 못했던 바로 그것을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이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양 지혜를 가르친다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지혜로우시며 하나님께서 이토록 전략적이시며 하나님께서 이토록 인간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력하시며 그때가 다가옵니다. 초대교회 때는 부분적으로 모습을 보였지만 마지막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위대한 부르심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파라클레토스로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사들이 각인을 통해서 표현될 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강력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그 부르심을 존중하게 하시고 주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다른 상대의 지체 유익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졌음을 알고 겸손한 가운데 이 은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자라가면서 이 은사도 동일하게 나타남이 드러남이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밸런스를 이루는 은혜까지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